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루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민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이따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이따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두 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두 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두 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선언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질문으로 여기지만 정작 그 답을 갖는 것을 그 답에 대한 그 확신을 갖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질문의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 질문의 답이 쉽지 않은 이유는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지 않겠다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 누구보다 주님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과 의지와 열정이 있지만 실제로 그 삶 가운데서 경험되는 많은 일들을 다 파악하기 어려운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바라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놓쳐버린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어떠한 것이 얻어지든지 우리 손에 무엇이 들려든지 간에 그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들은 그저 눈앞에서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때로는 우리가 좁은 길을 걷는 어려움이 있겠고 쉽지 않은 삶의 여정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소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의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사사 입다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입다의 과거를 살펴보면 그 출생부터 자라는 시절까지 그가 겪은 많은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생의 자녀로 태어나서 그리고 어려서부터 외면당하고 그리고 따돌림 당하고 무시당하고 배신당하는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야 했던 것이 입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찾는 사람들이 생기고요. 그리고 비류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자신의 세력을 점점 강성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라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가서 자신들의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한 것을 보면 성경이 기록한 대로 입다가 큰 용사였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입다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2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아멘.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입다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장면은 입다 이전에 있는 사사들, 즉 온니엘에게서도 그랬고 기드온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기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통의 경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 이어지기 마련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런 내용으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내용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요, 30절과 3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선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입다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었냐면요, 싸움만 잘하는 큰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도 나눴지만 그가 적장과의 대화에서도 얼마나 논리적이고 얼마나 정확한 내용들을 지혜롭게 대화하는지를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인물이었거든요. 근데 그러한 인물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서원의 내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전쟁을 일으킨 암몬 자손을 이기게 하시는 조건에 서원의 내용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승전가를 올리면서 다시 평안하게 집으로 돌아올 때 누가 됐든지 그의 집 문을 나서서 그를 반겨주는, 영접하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하나님께 산제물로,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한마디로 인신제사인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서원의 결과로 인해서 그 딸이 번제물로 드려지게 됩니다. 이 내용을 볼 때 몇 가지 질문이 이렇게 궁금증을 갖게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순간에 입다는 정말로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려 했을까? 그리고 처음부터 자신의 딸, 외동딸이잖아요. 그 외동딸을 하나님께 그렇게 번제물로 드리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을까? 또 다른 하나는, 왜 입다는 이제 막 칼을 뽑고서 정말 전쟁을 하게 되는 중요한 순간에 이러한 당황스러운 서원을 했을까라는 질문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당시 구약시대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사람인 경우가 없었습니다.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을 하나님께 드렸지 사람을 제물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입다의 표현이 무엇이냐면, 그 누구든지 자신의 집 문을 열고 나오는 일을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이방신을 섬겼다면 이게 이해가 되는 내용인데, 그러나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확인했지만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심판자가 되신다는 말을 입다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정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입술에서 사람을 번제물로 처음부터 드리려고 했었나? 이런 질문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는 정말 처음부터 자신의 딸 무남 동녀를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을까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었을까요? 그것도 이렇게 쉽게 판단할 수가 없는 게요, 그가 승전가를 막 올리면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집 문을 딸이 열고서 나와서 영접하는 모습을 보면서 입다가 어떤 표현을 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5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따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여,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아멘. 만약 처음부터 자신의 딸을 산 제물로, 본 제물로 드릴 의도가 있었다면 자신의 딸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옷을 찢으며 참담해하지 않았을 겁니다. 두 달이라는 시간을 딸에게 줄 이유도 없고 바로 그 자리에서 서원을 이행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이 장면이요, 딸을 번제물로 드린 것이 아니라 나시린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근데 만약에 그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습에 따라서 나흘 동안 항상 이 입다의 딸을 위해서 애곡하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는 입다가 왜 그렇게까지 간절하게 또 급하게 자신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서원을 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어도 한 가지는 중요한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있다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그가 서원한 내용을요 30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자, 이따의 서원은 무엇을 조건으로, 무엇을 전제하여서 드려주고 있습니까?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자신에게 승리를 주시는 조건으로 지금 서원의 내용을 고백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구약 성경의 다른 내용들을 보면요, 이러한 조건적인 서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도요, 창세기 28장에서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면에 대한 조건적인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그가 아들을 얻지 못해서 굉장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 아들을 드리는 조건으로 이것을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입다는요, 그의 서원은 그들의 다른 서원과 좀 달랐습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는 서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입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가 서원하는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사람을 제물로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미 이 전쟁은요, 입다가 선포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전쟁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세우신 사사 입다와 이스라엘 군사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일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암몬 자손을 만나기 바로 전에 입다의 마음 속에서 이게 뒤집어진 거예요. 어떻게 뒤집어졌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라 입다의 전쟁으로 뒤집어진 겁니다.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서원으로 전쟁의 승리를 보장받으려 합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입다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어요? 우리가 말씀 읽은 대로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되, 하나님은 이미 그에게 임하셔서 그를 통하여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입다는 그 서원을 자신의 승리를 위한 장치로 마련을 해놨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서원한 입다가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그 승리 뒤에 뭐가 남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놓쳐버린 삶의 비극이 남겨져 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우리에게 정말 급하고 중요한 상황이 찾아오면 입다가 드린 서원의 고백처럼 그렇게 기도하겠느냐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마도 대답할 가치가 없다고 답변할 겁니다. 그런 것은 생각할 이유도 없다가 우리는 대답을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리면요, 우리 또한 입다의 비극을 되풀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러한 비극이 우리 삶에서 그리 멀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맡기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곳에서는요,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에덴 동산에 강이 몇 개나 있었다고 했습니까? 비손강, 기온강, 히떼겔, 유브라데 강이 4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뉴저지 옆에도 무슨 강이 있습니까? 허드슨강 하나 있죠. 허드슨강 하나가 있어도 그 규모가 대단합니다. 한국은 한강의 기적이라고도 하잖아요. 근데 그냥 시냇물이 흐르는 정도가 아니라 강이 네 가지가 흐르는 강이 에덴 동산에 있다고 했거든요. 그곳에서 부족함이 없고 풍성함이 있는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금지하신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동산 중앙에서 매일매일 보게 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 겁니다. 왜 이것을 금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먹지 않기를 원하셨다면 그 열매 아예 눈에서 사라지게 하시면 되는데, 그 열매 자체를 존재하지 않게 하시면 되는데 왜 하필 동산 중앙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그 나무를 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라는 명령어를 입력시키시고 로봇처럼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피조물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비극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뱀이 하나님의 마음을 왜곡시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놓쳐버리게 합니다. 그 마음을 놓쳐버리니까 눈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이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성경은 이로 인해서 이 땅의 죄가 시작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성경이 왜 이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을까요? 입다의 이야기가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시작은요 어떤 다른 세상의 영화 같은 이야기처럼 흘러가는 게 아니며 그렇게 전개되는 게 아니라 아주 사소하고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나의 마음, 이 세상 사리를 내 인생 사리로 여기려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입다는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곳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 찬란했던 그 시작이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어두운 결말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전쟁이 내 전쟁 되면, 이 인생이 내 인생 되면, 오늘의 하루가 내 하루가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설득하고 조정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루어내는 장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의 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가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해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단순해 보이는 질문 앞에 우리 삶을 끊임없이 점검해야 합니다. 일이 잘 풀릴 때도 이 질문을 던져야 되고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주 옳은 것과 아주 그런 것의 선택 때문에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도 괜찮아 보이고 저것도 괜찮아 보이는 그 경계에서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가 고민되고 갈등되는 겁니다. 때문에 성도는요 그 순간에 삶의 기준을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삼으면서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 길이 어떤 것인지를 묻고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의 삶에서도 말과 행함에 있어서 이런 순간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한번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잠시 멈춰서 주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무엇입니까? 왜요? 이 인생이 내 인생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인생이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인생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주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이시께서 우리는 모르지만 분명한 답을 알고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물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분별하며 따르기 위해서 주님께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단순해 보이는 질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질문을 믿음으로 던지고 그 질문 속에서 내가 살아가려는 삶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이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주의 마음에 합한 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 걸음을 온전히 이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능력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어떠한 기도의 모습이든지 간에 성령께서 이미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도우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뜻만 드러날 수 있도록 주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영과 육이 주의 돌보신 가운데 강건하게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